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델은, 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그들이 이루어낸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세대에 살았었고, 각기 다른 환경, 또 가족, 각기 다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족이었고, 어떤 사람은 천민이었고, 어떤 사람은 사실 별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목동, 또 어떤 이는 어부. 편안하게 살아갔던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고, 핍박과 또 혹독한 시련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각기 다른 환경, 다른 재능, 다른 재물, 그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은, 그러나 얼굴의 표정은 표정을 내가 들 선물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귀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셨지만은 애써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야 될 선물이다. 손은 그분께서 주셨지만은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야 될 선물이다.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뛰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물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충성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선물이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선물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너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뛰어가라, 경주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경주자입니다.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열매를 맺어라. 주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라.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읽었던 이 말씀에서 그의 인생을 단 한 줄로 기록을 해놓은 이삭을 만납니다. 이 이삭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어떤 경주를 했습니까? 이삭의 삶에서 진짜로 믿음의 경주가 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별로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경주를 했는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그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경주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삭의 삶은 굉장히 평탄하고 순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과 손자 요셉과 비교를 해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가리켜서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족장들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맨 마지막에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파란이 많았던 삶입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보면서 그는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그의 성품으로 인해서 자초한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나중에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는 그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그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손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손자였던 요셉,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참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날 때 엄마 없이 자라났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엄마가 있었죠. 다른 형제들은 우산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요셉은 형들에게서 쏟아지는 비난들을 그대로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12명이 살았으니까 특별히 엄마 없이 동생 베냐민과 맨 막내로 자라났죠.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죠. 참 파란이 많았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결국 엄청난 역사를 기록을 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삭의 손자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도 그는 경주를 잘 하였다,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갔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삭 사이에 그 요셉 사이에 이 이삭이 끼어져 있습니다. 참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에 비해서는 참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이삭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족장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죠.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아마 제일 고생을 하지 않아서 제일 오래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삭의 출생을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정착을 잘하고 유복한 상태에서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이가 100세였죠. 그래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고생했던 것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참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삭의 목소리는요, 가정의 행복이었습니다. 울어도 기뻤고 웃으면 너무나 좋아서 온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전부 다 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한 아이는요,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아이, 독자는요, 그 성격이 어떨지 우리가 뻔합니다. 막무가내죠. 고집이 세고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근데 이삭에게는요, 찾아보면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착했습니다. 아주 성격이 모가나 있는 사람은 환경을 또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일도 그렇게 저지릅니다. 그러나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요, 그런 일을 잘 저지르지 않고 뭔가 모난 것이 들어와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평범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삭이 딱 그랬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힘이 다 죽은 100세에, 엄마도 사라도 기질이 다 죽은 90세에 아마 그때 임신을 하고 태어나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삭은 자라나면서도 온유하고 착했습니다. 그의 성품이 부드러웠습니다. 싸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싸우기보다는 피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원수도 없었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그 온유한 성품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보통 아들들 같으면요, 살아야죠. 아버지 아마 밀쳤을 겁니다.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안 믿겠다. 아마 이렇게 대들고 막 이런 일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삭에게 그런 상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일단 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밀쳤다거나 도망을 갔다거나 그 뒤에 아버지와 심히 다투었다거나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떨어져서 살기는 합니다. 막 이에 대한 상처일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장차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맞이하는 첫 대면하는 순간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삭의 저물대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일을 다 마쳐놓고 양떼를 우리에 가두어두고 이삭은 저물대에, 즉 노을을 바라보면서 들판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묵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좀 다르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었고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무겁고 생각이 깊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또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마찰이 생겼을 때 이삭은 양보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뺏었습니다. 이거 우리 거다. 뺏었죠. 도둑놈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인데 그때 이삭은요, 다투지 않고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를 붙였죠. 에셋. 억압하다, 빼앗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빼앗아갔습니다. 저거 돌려주십시오.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빼앗아갔습니다. 에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죠. 근데 그게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목자들이 그걸 알고 또 와가지고 또 빼앗아갔습니다. 그건 완전 강도입니다.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름 하나를 또 붙였습니다. 신나, 대적하다, 다투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거 우물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요, 이삭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중한 우물을 뺏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겨줘버리고 이름 하나 짓고 달랑 지어주고 그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세 번째 우물을 팠으니 거기에서 또 물을 얻었죠. 이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르호봇, 넓다, 확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런 의미죠. 이삭은 다투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성품이었습니다. 왜 내 것을 빼앗아갔냐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나에게 나를 대하냐고 그렇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 독특하고 특이한 성품을, 그런 어떤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런 이삭이요. 도대체 무슨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말입니까? 태생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떤 경주를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이 이삭의 온유함에 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게 응했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이삭의 믿음적인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할 때 그의 성품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성품.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욱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너는 너무 잘못됐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욱하는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그런 모습도 성경책에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싸운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경주했다, 싸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아들처럼, 그의 손자처럼 이삭도 그들처럼 치열하게 싸웠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니까 이 이삭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좁은 길을 달려갔던 경주자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의 시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던 그 믿음의 시점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그 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사라도 사실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한 것은, 달려갔던 그 시점은요, 오랜 후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잉태했다고 그랬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사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라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죠. 그때 사라가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곧 웃음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기를 가진다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사라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어떤 것이든지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거기에서 깨닫고 그도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죠. 또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았을 때에 다 양보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는 그 사건입니다만은 그 사건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언급을 한 믿음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본문을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사건을 믿음의 경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은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죠. 다투기를 싫어하고 순종적이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때까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기 전까지는요,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평안하게 또 온유하게 순종적이면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눈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온전한 성품들이 참으로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인생은 그가 늙기까지 참 평화롭게 그의 인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끝까지 주셨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미안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미안해서 이삭에게만큼은 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그 속에서 빨리 깨닫고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는 이런 복을 받았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을 얻는 그런 복을 받았고 주위 족속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중에서도 이삭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삭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는요, 참 평안했지만은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지나쳐 읽어가시면요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육적인 상태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던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비교할 때요 엘리의 눈이 대제사장이죠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의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그때에 누구를 부르냐면요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바로 이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에서를 부를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불렀어야죠. 근데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야곱을 부르는 것, 동생 야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야곱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지금 그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삭의 입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보면요, 축복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기도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지금 이삭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명백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죠. 장자에게, 즉 에스에게 축복을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린 자, 동생을 축복하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이것은 동생을 축복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죠.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왜냐? 에서가 장자였으니까요. 이때까지도 이삭의 영적인 상태는요, 소경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충성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진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가정에서는요,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요. 이삭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삭의 집안 전체가 다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지금 네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 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히브리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삭도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죠. 에서는 영적으로 망령된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그의 태중에서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 즉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그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요,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죠. 그러나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신의 꾀를 가지고 이 리브가는요, 자신의 꾀를 가지고 남편을 속였죠. 우리는 방법까지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죠. 아마 야곱이 그의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꾀가 바로 이 리브가에게서 이어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 일은 분명히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리브가의 잘못된 이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와 다 풍지박산 나서 깨어져 버립니다. 잠시 떠나 있으라고 했던 이 야곱은요, 무려 20여 년간 떠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죽을 때조차도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면은 그도 참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에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한 사람이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털을 자신의 팔에다가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죠.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에서냐? 눈이 안 보이니까 네가 에서냐?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빨리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순식하게 만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잡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삭이 그러면 내가 한번 만져보겠다. 가까이 오라. 만져보니까 양털, 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철저하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는 속임이 난무하고 사탄의 방법, 마귀의 방법을 가지고 복을 징취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었고 가장이었던 이삭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네 명이 다 한결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믿음으로 리브가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 말을 이 속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이 언제 눈을 떴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겠습니까? 언제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믿음의 경주의 반열에 동참을 합니까?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그때 야곱 이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에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는 실제로는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습니다. 심히 크게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왜 떨었겠습니까? 왜 심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떨었겠습니까? 배신감 때문에요. 아들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가정의 불화를 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때가 바로 야곱은요, 자신의 육신이 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순간이 바로 딱 이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대하고 있었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이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에서를 축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자신은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 그냥 귀만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고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듣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엉뚱한 길로 막 하려고 해도 이루어져 갑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은요 심히 크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축복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에서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던 맏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맏아들 에서에게도 축복을 막 쏟아 부어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아버지로서 맏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을 해주지 못합니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야 깨닫고 난 다음에 제정신을 찾고 이삭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에서를 향해서 정상적인 말을 해줍니다. 너희의 복은 하늘의 기름, 하늘과 땅의 기름짐에서 멀게 될 것이고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진짜 기도를 거기에서 해주게 되죠. 이삭이 거기에서 창세기 25장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는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육신의 마음이 팔려가지고 말씀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아하 내가 잘못 살았었구나. 그리고는 에스를 향해서 축복을 그가 해주고 싶었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을 기도를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았구나. 나는 온유함이는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러면 온유한 것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온유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삭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믿음의 경주는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주 늙었을 때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이삭은 정확하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죠.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속였던 야곱을요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였던 야곱에게 이제 진짜 축복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마 약속하신 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5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지 않습니다. 무려 30년을 더 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신 것이죠. 30년간 네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착하고 다투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지금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은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진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